오늘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지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저과 암호 소복과 암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고수를 짓되
그것의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예고 두의 매는 띠는 예고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에 두 어깨바지에 쳐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하였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땋은 사슬 끝에 달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 이루어 능력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에 관계된 부분인데 의복과 또 직무에 관한 상세한 그 지시를 주는 것이 27장 끝자락과 또 28장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막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제사장이란 존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일을 드러나고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일들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출입금지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제사장 말고는 거기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셀프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섬김 그리고 직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하는 직무 중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제 순금 등잔 때에 감람류, 짠 감람류를 넣어서 그 등을 잘 보존되게 살피는 것이었고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중요한 일을 담당할 그들에게 일반 백성으로부터 구별할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지정해 주신 옷만 입고 그 옷을 입고 직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들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니 그의 후손의 영혼이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입고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죄짓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얼렁뚱땅 바로 입고 하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고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의 옷이나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거 입으라고 저정해 준 것 그것이 규례가 돼서 그 입구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대제사장 오직 한 명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절 말씀은 제사장의 옷은 흉패, 에봇, 고도, 반포, 속옷, 관, 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는 15절부터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때 다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그 흉패를 뺀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옷을 얘기할 때 이 옷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에 중요하게 여기서 상세한 지침을 주는 것일까? 성경에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또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물론 덥고 추위를 가려주는 그 피부의 보호도 있겠지만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뭘 드러나요? 신분이 드러나고 그 옷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인의 구원 이야기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이 옷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옷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벗었음을 보고서 무화과나무로 그걸 가려서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창조한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힘으로 가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들은 뭐가 그 수치를 가릴 옷이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뷰 가운데 하나가 이 예복에 관한 이야기죠.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한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건 아니 잔치에 초대받아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예복은 초대하는 사람이 공급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입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예복을 주고 오십시오 하고 했어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지 않았음을 통해서 누구의 책임이요? 개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아가더 역시도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그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인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지어 입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옷 입혀주는데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는 표현을 로마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에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흰 옷을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흰 옷,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이다. 계시록 7장 14절에 그것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거기에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시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그룹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물론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일정한 뭘 의복을 그에게 요구하셨고 그가 하나님께 나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뭘 이 의복을 입고서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고 또 아론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네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모세에게 명하고 또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해서 그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교회 안에서 내가 자원해서 혹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 되기를 원해서 임직 받을 수 있는 직무는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가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투표와 선거위에서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당사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 평생에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가 받은 그 직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도 합당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의 의복의 신분을 보게 되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을 누군가 본다면 아, 저 사람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구나. 아, 저 사람은 복장이 대제사장과 달라서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성막에서 특별히 성막의 휘장에 들어갈 때 휘장에 보면은 그 세마포의 이 흰 천에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막 수놓은 걸 보게 되죠. 그 색깔과 제사장이 입은 옷이 소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신분이거나 딱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2절에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4절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거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소옷과 관과 띠라. 관과 띠라. 이 대제사장들이 또 제사장 입는 의복에는 이렇게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뭘 입냐면은 고의를 입습니다.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 이 트렁크 같은 팬티 같은 것을 먼저 입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 반포 속옷이라는 위에 겉옷 속옷을 입게 되는데 이것은 통으로 짠 거예요. 위에만 뻥 뚫어놓고 이렇게 팔이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서 팔은 소매까지 다리는 발목까지 오도록 만든 그런 옷인데 그것을 이제 통으로 짜서 입는 것입니다. 색깔은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흰색이고 또 헐렁해서 이 가슴 부위에 뭘 띠를 떼어서 이렇게 묶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 띠는 띠가 화려합니다. 금색과 청색과 좌색과 홍색 실로 배실로 이렇게 만든 띠입니다. 지난번 색깔이 나올 때 말씀드렸듯이 금색,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그 좌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고의와 반포 속옷 입고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은 두 가지만 입고 일하는 거예요. 고의를 입고 그다음에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두 권을 쓰게 되죠. 제사장의 관을 쓰고 일합니다. 이 관은 제사장 것과 대제사장과 조금 차이가 나요.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된 것을 쓴다면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된 것, 터번처럼 쓴 그런 것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색으로 띠를 띠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붙였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주장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반포 속옷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이 출애굽기 39장 27절, 28절 또 얘기하고 있는데 직조로 가는 배로 아론의 그 아들들에서 속옷을 짓고 또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오늘 39절에도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실로 짜서 만든 흰 색깔의 옷이에요. 특징이 아까 얘기했죠? 통으로 짰어요. 통. 그래서 반드시 이 속에 입고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이것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부끄러운 그러한 수치와 육체를 가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군병들이 그들의 속옷을 벗기죠.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통으로 짠 속옷을 당첨된 사람에게 주고 주님의 육체가 다 드러나 버리고 벗겨집니다. 뭐 이렇게 성화나 이렇게 십자가 조형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고 그 하체 천 조가리가 가려 있죠. 실제는 어떤 얘기예요? 다 밝아 벗겨집니다. 다 밝아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던 날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그 사실을 예고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라 하지만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수치를 가려는 그 옷을 제비 뽑는 자들이 빼앗아갔다 예고하고 그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시편 22편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대해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가 당한 수치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평안을 얻었다 말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어떤 수치를 당하실 것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 다 한번 확증이 되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이 겉옷은 반포 속옷 위에 에봇, 바로 안쪽에 입는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9장 20절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의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놓아 순금으로 방어를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한 대로 했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특징은 전부 어떤 색이에요? 청색이에요. 하늘색. 그래서 그것도 통으로 짜서 만드는데 땅에 끌리도록 길게 만들었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발에 닿는 끝단에 석류를 순화했고 또 정금으로 금방울을 달아요.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가장자에 들어가면서 할 때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다. 이게 대제사장이 일할 때 걸으면서 무슨 소리가 나가 있어요? 방울 소리가 나죠. 금방울 소리가. 그래서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고 금방울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옷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데 청색은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이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이 금색과 청색은 신성을 보여주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땅에 끌리는 긴 옷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분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서 행동한다면 죽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허리에 긴 줄을 묶어서 밖에서부터 늘어뜨리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뭔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 가장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을 멜라달라 한 것은 그만큼 여호와 앞에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죠. 또 사무엘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망령되고 타락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전쟁에서 죽죠. 이 방언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성소 밖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숨을 죽이고 제사장 옷에서 나는 방언 소리를 기울이면서 제사장의 활동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소리가 나는 동안은 제사장이 살아있고 안심하는 거지만 만약 소리가 멈춰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서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 허리에 매든 들로 들어가서 꺼낼 수 없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대제사장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런 의미가 또 부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의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 연합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매사에 주님을 본받아서 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 일사님 감사 고백했지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또 들려지는 그런 간증들 보여잡고 뭐하는 거야? 늘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주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나가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주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고 삼가할 것을 일러줍니다. 옷단의 금방울과 함께 수놓았던 메단 성류는 단지 아름다움에서 꾸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맺게 될 또한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한 그 옷자락에서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며 이제 마지막 선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시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만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물과 피를 쏟아서 바친 결과로 맺어진 것, 송류알처럼 알찬 열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순환과 그 보혜를 공로로 해서 맺게 된 것을 거기 보여준 계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맺으신 구원과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죠.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사람도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이미 어디서 제사장의 오대에서 그 방울과 그 열매, 그 성류 열매를 보면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된 우리도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도라 불림받은 우리들은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제사장 입은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네, 보십시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아까 그 하얀 거 있죠? 이 하얀 거. 하얀 게 뭐라고요? 속옷.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겉옷이 바로 무슨 색이라고요? 예, 파란 청색. 한 색깔 청색이고 그리고 끝끝에 뭘 달라고요? 성류와 금방울을 달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겉옷을 입고 이 겉옷은 이제 에봇, 요것을 입는데 요 에봇을 입기 전에 이 먼저 이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뭐 입어요? 푸른 청색의 겉옷과 성류와 금방울을 달고 그다음 에보도 있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모두 달라요. 위에 쓴 건도 달라요. 그죠? 이것이 대제사장이고 그냥 제사장은 뭐만 입어요? 속에 보이 입고 그다음에 뭐만 입어요? 속옷이지. 하얀 거. 속옷만 입고 띠를 띠고 건 뾰족한 건 쓰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겉옷에 뭘 입어?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그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흉배할 때 이제 여기에 어깨와 그리고 흉배에 붙이는 양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여섯 붙이고 흉배는 12들의 보석을 붙여서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걸 다음 주에 이제 흉배할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옷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입는 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이 에봇.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에 밴 꽃실과 정교하게 쳐서 에봇을 짓되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2절에 또 언급하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에 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늘에 꽃 배실을 섞어서 정교하게 짜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에봇을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의 입는 옷 중에 가장 바깥에 오세요. 그래서 에봇의 받침인 겉옷 위에 입고 이것은 긴 치마 같은 모습인데 앞뒷면에 이 멜빵으로 된 앞뒷면을 서로 연결해서 띠가 있어서 제사장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도 앞뒤로 묶어서 몸에 달라붙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묶고 여기 묶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깨 바지는 가슴과 등 쪽을 나누는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끈이고 이 어깨 바지 위에 한쪽 어깨에 한 개씩 호마누라는 보석으로 판을 만들어서 한쪽에 여섯 지파 이름 또 여기 여섯 지파 이름을 마치 도장색이듯 새겨서 여기다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마누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는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그것을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 물리고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바치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어깨 바지 위에 호마누로 새긴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들이 여섯.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나갈 때는 그 어깨에 뭘 있어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라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도 뭐가 들어가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감히 지성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에봇의 어깨에 그 이름을 얹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공로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넓으신 어깨에 얹혀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보여줍니다. 어깨는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어깨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려 그 보혈의 공로를 세우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보좌 영생의 자리로 데려갈 수 때만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공로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깨 바지는 아주 튼튼하게 에봇에 붙여있고 멜빵으로 지성의 몸에 묶였기 때문에 그 어깨 바지에 달려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얻은 지위,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증인은 그리스도의 견고한 어깨에 붙어있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쫓아낼 수 없이 견고하다는 사실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 하셨고,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고린도 1장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인은 또 성도의 상은 영원히 견고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입니다. 관.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관은 이렇게 조금 달라져요. 제사장 것과 대제사장 것과 달라요. 제사장 관은 조금 이렇게 봉긋 올라왔지만 대제사장 관은 이 터번과 같아요. 터번. 예, 마치 요리사가 쓰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 관에는 띠를 두른다는 겁니다. 띠.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코데쉬, 이것은 아까 말한 여호와께 성결, 성결. 이 대제사장이 이런 관을 쓰는 것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에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사야지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이보다 성결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입장을 표명하는 거고, 또 하나님 받아주는 입장이 성결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을 뭘로?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제사를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관리들이 머리에 뭘 쓰죠? 관을 썼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나가는 것을 관직에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은 직분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냅니다. 대제사장 역시 오직 한 사람뿐인데 그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의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비참하게 고난과 수난을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영광의 관을 쓰실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영광의 최후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 당신만 영광의 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충성된 자들에게도 뭘 준다?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살면 주님으로도 받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분명하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베드로전서 5장에, 또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디모데후서 4장에,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아까 계시록 2장과 또 야고보서 1장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서 9장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썼어요. 쓰다 보니까 너무 황송해. 이거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야. 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해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천상 예배 계속에 보면은 거기 있는 12장로들이 뭐예요? 24장로들이 그것을 빼서 다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예.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 속에서 영광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뭘 얻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모든 의복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해서 뭘 지라고? 거룩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영화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아름답게 하시라. 즉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없는 것이 무엇이요? 뭐만 없어요? 신발만 없어요. 대제사장은 맨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한 그 거룩한 성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뭘 벗어? 신을 벗고 거기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적용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 예배할 때 어떻게 임한다? 거룩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예배는 그런 기대 없는 예배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헐레벌떡 와서 후탁 헐레벌떡 일주일 동안 뽀얗게 쌓인 먼지 쳐서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그것도 온타임 하거나 말거나 앞다와 그래서 기대 없이 예배하는 거와 오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것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제사장은 다음 주에 이제 흉배를 붙이고 우림과 두빔이 있는데 그것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제사장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요. 예, 분별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부단히 성경 읽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분별을 갖고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약한 세대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거쳐요? 대제사장을 거쳐야 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설 수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이 대제사장인데 그 옷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지 그는 죄인이었고 그곳은 그 마음의 죄를 다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의 죄까지는 가려줄 수 없죠. 그리고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또 영구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대제사장 역시도 자기의 죄를 속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었었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일에 절에 들어가서 또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 온전한 대제사장은 아론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론 역시도 죄의 사람이죠.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우도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고 엘리 역시도 그 자녀들을 자아대로 훈육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영이 분별이 어둔했던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거룩함과 거룩함이 아닌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구별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길 수 있고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었지만 그 안에 죄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부에 도달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대제사장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됐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0장의 1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리함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심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4장 14절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계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한 분으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런 분은 이런 대제사장을 위해서 고안된 거룩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 자신이 거룩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의복으로 가려할 어떤 수치도 연약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26절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잡길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지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양 어깨 대제사장에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보석도 가져야 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왜? 이사야 49장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름이 친히 어디에 손바닥에 새기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한없이 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큰 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본 것은 시내산에서 보고 이 장막을 만들라는 것은 뭘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보고서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자신의 대속의 문으로 내어줌을 통해서 이제 그 성소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 구약의 성들은 성소 안에 끊이지 않게 비추는 순금등대 불꽃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양업계의 이름을 들고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도 뵐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대제사장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삐 성막을 안에 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본다는 사실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들의 죄가 속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예.
신앙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옆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를 바라보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또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또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살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단번에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로운 제사는 필요 없지만 영원히 대제사장의 모습이 누구를 묘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대속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그들이 구약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동자같이 불꽃처럼 살피시고 보살핀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날에 도래할 때까지 늘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삶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